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첫 부분으로 우리가 보았던 주로 신학적인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볼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선포한 중요한 교리를 보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들을 멸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쓰신 거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됐던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마귀는 외쳤습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외쳤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불과 사흘도 못 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신 그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식도 보겠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죠? 공교롭게도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가 다시 사흘째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그럴지 모르니까, 우리가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2톤이 넘는 큰 바위를 갖다가 그 무덤 입구에 맞고, 그것도 부족해서 군사를 풀어서 2중 3정으로 짓겠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사망의 권세도 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의 가장 핵심,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선한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죄의 뿌리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날마다 싸우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의 처절하게 갈등.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죄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봤던 8장의 마지막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어야 이 땅에서, 그렇죠? 정죄감이 아니요, 죄책감이 아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고난을 준다는 거죠, 고난.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달갑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선과 악의 싸움이요,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교리를 마치고 이제 어떻게 그럼 살 것인가?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딱 맞습니다. 12장 1장이 뭐 되는가? 그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이제 너희가 날마다 예배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죄 안에서 솔직히 말하는데 내 마음이 심히 슬픔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죠? 그냥 윤리대로 살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믿음의 사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슬퍼하게 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는가? 3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자기 동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고통 없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세상에 살면 고통 없습니까? 사랑한 사람이 죽은 것도 있죠. 그죠? 사업에 실패해서 넘어지는 것도 있죠. 관계 깨져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보증 잘못했다가 억울하게 모든 걸 날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 작거나 제가 사람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통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기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나라를 짊어진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때문에. 저 내 민족 때문에. 이것이 평생 그로 하여금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고통과 눈물로 지내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의 동족이 바울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방해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바울이 가는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가장 먼저 방해하는 사람이 자기 동족,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에서 떠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 방해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바울이 당했던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 없어요. 비교해 보면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동족들은 그렇게 못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죠. 아니 이방인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저렇게 팍팍 돌아오는데 왜 나의 동족은 안 됩니까 하나님?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기 동족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봤는지 모릅니다. 그죠? 원래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미달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동족이 여전히 방해하더라는 거죠. 그들을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들은 분명히 바울은 사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배신자가 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죽였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하는 바울이 친히 잘 알았던 사람들도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반대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안타까움들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자식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참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것이 아니요 자기 동족 전체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 가겠다는 겁니다. 내 목숨 그냥 드리겠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오늘날의 정치인들처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진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누가 증거한다랍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런 믿음이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좀 나아가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었습니다. 가서 고통받는 내 동족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 나와서부터 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워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죠.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군대를 갖다가 다 물에다가 수장시켜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먹는 것 줬습니다. 마시는 물을 줬습니다. 그렇죠? 주변 나라들에 다 지켜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몸에 배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툭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싫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런 것이 뻥 터집니다. 그것도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십계명 받을 때였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올라가서 받는 그동안에 산 밑에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셨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밑에서 난리 났다 지금. 저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니까 내가 저들 멸하고 너한테 새로운 민족을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급히 내려왔더니 정말로 광란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금송아지 형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신장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더라는 거죠. 모세가 워낙 열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왔던 하나님께 직접 주셨던 돌판을 땅으로 던져서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최초로 계명이 들은 돌판을 깨뜨린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렇죠?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돌판을 깨뜨렸다는 거죠. 모세가 보기에도 기가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중복에서 그치지 않고 한 수 더 뜹니다. 자 이제 내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칼을 차라. 그리고 너희 동족들에게 왔다 하면서 우상에게 절한 자들, 주무자들, 주무한 자들과 가담한 자들을 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무려 3,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죠. 그냥 따라간 사람들 말고 주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죽인 것이 3,000명 됐답니다. 3,000명.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의 구원을 담보로 자기의 동족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똑같은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동족이 살 수 있다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저도 기꺼이 구원 그리스도에게서 떨쳐지는 거 감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 동족이 살 수 있으면 내 구원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신학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만드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면서 그들 모습 보고 이렇게 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품으려 하셨지만 내가 끝끝내 나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너무 큰 죄를 하나 앞에 졌을 때 슬피 울며 울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큰 은혜를 입어서 또 반대로 주님 앞에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던 부모님의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일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니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특별히 악한 사람들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사람들 얘기는 거의 들어볼 수 없죠. 뭘 대신 희생해서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것은 가끔씩 해외 토픽 가면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아기를 위해서 아니면 한 나라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자가 된다는 것은요 말이 애국자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전쟁하고 있을 때 일본의 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역에서 폭탄 전수 죽였던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죠? 그게 쉽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애국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난 3월 1일 날 100주년, 3.1절 100주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 흔들며 자유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분들 그들은 분명히 잡히면 고초당하고 죽는 걸 압니다. 근데 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유관순이라는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죽어도 좋다는 바울.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그런 맹목적인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는 요즘 얘기하면 세계주의자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그런 세계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자기 동족을 먼저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가장 먼저 간 곳은 회당이었다는 거죠. 회당. 회당이 없으면 어딜 갔습니까? 기도체에 갔죠. 기도체.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정결을 시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간 것이죠. 늘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이제 내 동족이 없는가 그것부터 찾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절대로 편협한 자기 동족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세계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제 보겠지만 로마서 10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괜찮아 이제 그런 마음 가진 분이 없습니까? 혹시나 옆에 누가 죽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겠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 기도하는데 어떻게 동족을 안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가족이 다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각 가까운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폭을 더 넓혀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 동족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제 가족교회에서 저밖에 믿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매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직접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에 돌아보면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퍼져나가 있는 성산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한 나라 남북한 전체를 구원을 얻고 기도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저도 하천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기도 폭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죠. 더 넓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미국 시민이 됐으니까, 미국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무슨 일인지 나는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기도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 내가 미국에 살든, 어찌가나 뿌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내 민족이 저 앞에서 군박도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살고 한국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디든 간에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도에 남한과 북한을 집어넣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아이, 나 혼자 뭐 기도한다고 뭐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나 위에 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 갔다 왔지만 거기 가면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네 곳의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국분이 시작한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죠. 관광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거기 가서 기도까지 하고 오는 분 적지 않게 많다는 거죠. 왜요? 아직도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 나라 택하셨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는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얘기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강박했던 유대민족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를 품고 아니면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진 복음 전파자 가운데 D.L. Dwight Moody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1871년도 9월 8일 날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고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피곤했던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간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생각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끝나고 그의 동료였던 아이작 샹키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말하는 시카고 대화재가 생겼다는 것. 1871년에 그 가운데 수십만 명이 집을 잃은 채 방황했고 수백만 명이 불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청중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동안 주겠다고 다시 말한다면 내 오른팔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거죠. 그 이후로 그는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이 끝나기 전에 항상 인비테이션 초청해서 여러분과 혹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오늘 미국에도 마찬가지 미국에 마지막에 가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는 것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거죠. 그날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겠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노력했던 바울. 그도 죽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자기 동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서에 속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폭이 좀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대요. 좌안낙스라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안낙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스콘딜레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겠나이다. 나라를 끌어안고 있던 선지자였죠.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곳에는 사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영혼들 끌어안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또 기도해야만 됩니다. 주님께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나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 얼마나 봉사도 왔냐? 너 헌금 얼마나 드렸냐? 그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 말씀해서 그 사명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제사 삼으라 그 말씀은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얼만큼 전했니? 딴 그런 얘기하면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믿게 해야 돼.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시험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대로 뿌리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할 때마다 주여 저들도 구원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갈 때마다 꼭 주보를 가지고 남은 주보를 가지고 갑니다. 만나는 분에게 주보 줍니다. 방문하는 분들에게. 똑같이 방문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방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매주 줍니다. 그럼 혹시 이번 주에 누굴 만날지 모릅니다. 그죠? 차이든 주보 가지고 다니시다가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작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준다면 더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오직 그분만 아시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지금도 한음을 여시고 한 영혼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